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되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이 해외 가 계시니까 영상 채팅을 이렇게 이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채팅 녹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 연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케냐에 있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을 하면 이제 질문지도 미리 받고 하거든요. 그래 미리 질문도 드려야지 거기서 준비를 하니까. 근데 질문지에 없는 것을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이제 김요한 선교사님이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 판이 이제 튀어나와서 딱 이 엑스레이 상으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튀어나와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케냐보다는 또 이제 한국으로 그래서 나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거 거꾸리 하면 돼 거꾸리 그랬어요. 지금 엄청 큰 수술로 생각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꾸리 하면 돼 거꾸리 해가지고 윗몸일으키기 하고 막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뼈가 딱 늘어나는데 늘어나서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그 6년 동안 의사 6년 동안 학교 다닙니까? 6년 동안 배우고 또 다 실험하고 막 그 똑똑한 의사들 다 뭐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무대 다녀보신 적도 없는데 거꾸리 하면 된다 하더라. 제가 옆에 있으면서 참 우리 희한한 세상에 산다. 그리고 또 이제 김명환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막 기어서 화장실 다녔다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꾸리를 했는데 하루 딱 했는데 통증이 70%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그 물어봤어요. 아, 선교사님 그때 허리 아프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낫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못 들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실은 이제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거꾸리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 속에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해봤는데 이제 그 전에 했다는 거예요. 거꾸리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수술해야 된다. 이건 수술해야 되는 거지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거꾸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아 목사님 그거 했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말을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거꾸리를 하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저번에 했는데 안 됐지만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듣기 전이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고요. 그래 했는데 희한하게 딱 그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한 통증이 70%가 없어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케냐 월드캠프가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다니십니다. 그때 나오셨으면 아마 누워 있었을 거예요. 병원에 케냐 월드캠프도 준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죠? 또 무슨 생각도 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 거 아니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불편해하시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이제 찾아올 수 있었는데 거꾸리 하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희한하죠. 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자꾸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거든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다윗도 다니엘도 또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 지혜가 그들에게서 그들이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지혜를 아프리카에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손인모 장로님 이야기하시면서 참외 농사를 짓는 처음에는 2, 3천만 원밖에 1년에 소득을 못 올렸는데 그래 예수님께 받은 지혜로 1년에 5억씩 그런 얘기하면서 아프리카에 내가 이 지혜를 전파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홍용학 형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와 같은 그런 의자가 300개가 있는데 이걸 어디 쓸 데가 없냐고. 원래 하나에 18만원짜리인데 300개면 엄청나잖아요.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 5년 썼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한 거예요. 우리 의자 10년 넘었죠? 네. 근데 막 너무 아까운 거 누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목사님 좀 어디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저기 수양관에서 그 쓰자. 근데 이제 숙소도 해야 되니까 밀 수 있도록 이렇게 바퀴를 달아서 하자 했는데 바퀴 다 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든다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선교회에 좀 필요한 사람 필요한 교회에서 몇 개씩 그날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렸는데 의정부 교회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300개인데 이제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이제 거기 또 장소랑 가까워가지고 의정부 교회에서 그걸 다 가져가 설치를 쫙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좋고 정말 은혜 입은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 비싸게 해야 되는데 공짜로 그냥 그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소개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알선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한턱 내시든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아, 내가 내야지 막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 한번 이제 수요일인가 이제 목사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이제 의정부 교회를.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여쭤봤어요. 다음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그 의자 괜찮습니까? 야, 좋더라. 아, 그렇죠. 그거 한 4, 5천만 원어치 하는데. 그러니까 에이, 안 그래. 1,000만 원이면 돼. 그래서 제가, 어,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 저기, 이봉춘 목사님이 저 한턱 내야 되는데, 어? 그거 진짜 은혜로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턱 내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만, 그러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어, 또 이건 뭐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어, 새 거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 아, 지금 제가 이제 한턱 내게 됐어요. 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그냥 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아, 목사님 마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아, 거기는 은혜를 입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어? 자식이 공부 잘해서 뭐 잘되고 좋아지면 자식한테 한턱 내라고 합니까? 부모가 한턱 냅니까? 부모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시더라고. 그럼 뭐 새 거 못 사줘서 미안하다. 어? 있으면 됐지만 그게 아니고 부모 마음에는 막 신발 사주면 새 신발 사주고 싶지. 어? 그거라도 어? 있으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사님 속에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그냥 뭐 우연히 툭 튀어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게 중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뭐 김성 목사님께 파송하실 때 자네가 가면 혹시 이웃에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자네도 필요한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꼭 어려운 교회를 먼저 줘라. 그래서 주는 사람은 자꾸 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받는 사람은 자꾸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되는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없는 거잖아요. 예? 자꾸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가고 주는 사람은 이제 자꾸 넘치는 거잖아요. 과부의 이 가루통이 이 밑에서부터 솟아 올라올 때 얼마든지 줘도 이 솟아 나니까 이거는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이제 내가 내 입에다 먹고 끝내려고 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에게 드려졌을 때 한 번 드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거 야 이거 먹고 진짜 내 아들과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줬는데 한 번 준 게 이 이웃들 모두에게 줄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수양회에 가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그냥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복음을 듣고 나면 좀 다른 점이 없습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예전에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들었던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릴 건데, 아, 그랬더니, 저도, 저희 교회도, 뭐 이제, 그,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랑 뭐 다를 바가 없어서 그냥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펴서 얘기하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봐도 의인이라는 말이 진짜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과거, 현재, 미래제를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갔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나타나는 이 죄들이 있는데 가져갔다고 해도 양심적으로 이거를 그냥 그러면 죄를 막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가 안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뭐가 되겠어요? 성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죄는 다 씻었는데 뭔가 이렇게 또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비슷한 거는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슷한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십자가 있고 성경책을 같은 뭐 대한성서공에 나오는 성경을 피고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다 같은 신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무리들이 환영하기도 하고 막 야 호산나 호산나 하기도 하고 했지만 다 같진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씻어지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 또 자기 딸 문제를 두고 갔던 그 야이로, 그들 두 명 외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겼습니다. 제가 한번 사역자 모임 끝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핍박도 없고 그렇게 뭐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해도 말로 하지 실질적으로 막 우리에게 칼 들고 창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예전보다 우린 참 핍박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외형적인 핍박은 없는데 사단이 지금 이제 핍박하다 안 돼갖고 지금 이제 얘는 안 되겠다고 쉬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사단이 핍박하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죠. 어떻게 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IQ가 훨씬 좋아서 여러분이 속은 줄 알면은 여러분이 IQ가 더 좋은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데 무슨 핍박을 당하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핍박을 당해요. 그게 뭐냐면 안일한 핍박이에요. 안일한 핍박. 편안한 핍박 있잖아요. 문제도 없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뭐 가족들 다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보호를 받고 살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여기서 좀 틀어질까봐 걱정하잖아요. 여기에 좀 깨질까봐 어떻게든 여기에 좀 문제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 나올 때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막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막 싸움 중에 이제 있어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수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쉽게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못 가는 핍박, 성경을 펴도 안 읽히는 핍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오겠습니까? 뭔가가 굉장한 막 생각의 핍박,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누가 죽인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리고 육체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작년에 때 열왕기 4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솔로몬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 왕이 이제 나라를 이제 이 내각을 개편한다 그럽니까? 막 이제 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 때도 사울이 왕일 때도 어떤 나라의 정확한 구성이 안 돼 있었고 다윗도 좀 나눠진 상태에 있었고 이제 물론 나중에 합쳐졌지만 짧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는 체계를 딱 완벽하게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뭐가 또 세워집니까? 이제 성전이 이제 정확하게 세워지죠. 장막에 거하시던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성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완벽해졌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장팔리라든지 압곡동에서 성경을 대하시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었고 또 속죄제사, 안수복음 이런 복음들을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복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 기독교 서적이나 역사상에 보면 그걸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책이 없습니다. 그 레위기랑 그 연결이 돼서 레위기의 예는 설명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책이 없어요. 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봤지만 그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는데 그 레위기에 있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그림자인 그 양에게 안수하는 모습들, 그걸과 연결이 딱 설명을 해놨는데, 아, 이렇게 죄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쩔 때는 30분에 딱 설명만 하면 그걸 그대로 딱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막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어떻게 복음을 듣는 거야 막 고민한 거 없이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러면 죄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보면 왜 예수님이 그 전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12살 때 어릴 때 시험하면 더 좋을 건데 청소년기에 그럼 언제 시험하죠?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안 나오죠. 예. 여러분 왜 사단이 예수님을 그 전에는 시험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영혼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자가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았잖아요. 동정녀에게서 태만 빌려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육체지만 이 땅에 죄가 없이 태어난 육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랬잖아요. 그 육신에 우리 영혼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영혼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죄가 없이 왔기 때문에 사단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잡히죠. 죄라는 게 있어야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뭐가 다 넘어갔어요? 세상의 죄가 다 넘어갔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의로워진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니까 마귀가 세상에 그 죄가 있으면 다 가서 정죄하고 잡는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로 싹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 왜 죄를 짊어지자마자 이제 시험부터 당하시냐면 그게 기록이 돼 있냐면 예수님은 그때 상황이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끼 굶어도 힘들죠. 예? 그러면 4일 동안 굶는 것도 힘들어요. 40일을 식음을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먹지 않고 40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과 함께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짐승들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40일은 굶었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죄는 짊어졌죠.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뭐 내 죄만 지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졌기 때문에 사단의 정죄가 그냥 뭐 우리처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잊혀지죠. 시간 지나면 이렇게 잊혀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교제하던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 당연합니다. 안 바뀝니다. 뭘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나쁜 생각 나고 똑같이 막 그런 게 일어나고 막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뭘 바꾸려고 합니까? 예? 뭘 바꾸려고 그래요? 예, 몸의 행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돼, 마귀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야,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영을 살린 거야. 육은 그냥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게 영이고 육은 육이지. 예수님이 육을 구원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육에서 올라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영이 이제 성령이 육을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빛이 어둠을 제어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게 있는 육신의 행실들, 육신의 생각들을 딱 잡아갖고 그렇게 못하도록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화를 단번에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 영은 단번에 됐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화가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뭘, 이 육체의 모양을 그 바꿔가려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그 힘이 내 육체에 있는 그런 정욕들을 제어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어를 당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가 있어요. 육체가. 그렇지만 육체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육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냥 완벽하게 제어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벽하게 딱 제어를 당할 때 예수님처럼 막 그 사람 모양이 정말 막 나쁜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근본 성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화되어서 이것도 죄를 안 짓는 육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육신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심판을 받아서 한번 죽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가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를 나라고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가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받은 구원은 뭐냐면 머리로서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내용은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의 세계예요. 제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이 가장 마음의 세계를 잘 표현해놨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게서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구별이 안 돼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앉아있으면 야, 수양이 오니까 너무 말씀이 좋다. 역시 수양이 오니까 너무 행복해. 막 그러는데 시간이 좀 가면 피곤하죠. 피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안 끝내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으면 끝까지 뭐 쉬는 시간 없이 합시다. 그냥 계속 말씀 전하세요. 우리가 또 언제 수양에 오겠습니까?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 좀 피곤하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좀 시계 자꾸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한 이제 지금 정도 벌써 이제 시계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중에 또 시계를 보는 사람이 뭐 정도의 차이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여기서 한 3시간 계속 전하면 슬슬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갑니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육신에게서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세력이 올라와요. 피곤한데 막 졸려 죽겠는데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비등비등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육체의 피로도가 더 올라가면 말씀을 듣는 게 작아지고 육신의 생각이 더 커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유두고 이야기를 보면서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있으면서 야 내가 또 언제 여기 올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막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 사랑을 다 쏟아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고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여갖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불이 많이 켜져 횃불 뭐 형광등이 아니고 횃불이 많이 켜진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끓음 막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끓음 생기죠. 또 불타면 뭐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아니 사람들 많은 자체가 이미 산소가 부족, 일산화탄소 내놓고 산소 마시고 하니까 계속 부자가 졸릴 때인데 불도 막 많이 켜져 있으니까 더 졸립죠. 그러니까 아마 유두고가 잠을 깨려고 창밖에 걸터 앉은 것 같아요. 산소가 이제 많이 시원한 바람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밤이 늦어지고 하니까 하품하는 사람 생기고 처음에는 막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 그랬는데 이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막 눈 비비게 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디 보니까 저기서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자꾸 이제 말씀을 못 듣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좀 끝내주지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이거 막 근데 나중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아까 창문에 누가 한 명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나 보니까 없는 거죠. 창문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유두고가 창밖으로 떨어져가지고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막 유두고를 막 만지고 죽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소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래 좀 빨리 끝내지. 좀 다 알아들었는데 오래 한다고 뭐 저게 은혜스럽나? 이렇게 엑기스만 딱 해갖고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저 사람 하나님의 종 맞아? 왜 하나님의 종인데 이 말씀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막 하면서 속에서 막 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떠들지 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말한 떠들지 마라는 것은 뭘 잠재우는 겁니까? 육신의 소리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예?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고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저 3층에 있었는데 여기 내려와 있죠. 막 이렇게 이제 그 다시 이제 스데반도 유두고도 올라가고 왜 갑자기 스데반이 출몰을 하는지 모르겠네. 유두고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시 다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보다 이제 시간이 더 길어진 거 좀 말씀을 또 더 들으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다 육신의 소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막 육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왔던 그 소리들이 하나님이 그 한 번 효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다 뽑아놓고 가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다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한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딱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눈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야 아까는 저분 진짜 하나님 주님 왜 저래 막 그랬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세운 분이 맞구나 하면서 그들이 바울에 있는 것을 다 빨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이 육신의 소리들 이것들이 내 마음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입으로 이렇게 뱉는 거예요. 아 짜증나.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 기쁘죠. 예? 너무 기쁜데 만약에 막 문제 누가 내 뒤통수를 탁 때려서 가고 있는데 탁 때렸어요.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날아가 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까? 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날아가진 않아요. 마음에 임한 거하고 육신의 생각이 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기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행위로서 내가 이런 왜 내가 나쁜 행위를 하지? 그것 때문에 그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사단이 속이는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만난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 가장 잘 읽혀져요. 하도 많이 읽으니까 입에 배가지고 그냥 읽으면 쭉 나와요. 어저께 저희가 열왕기상 4장을 읽는데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름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형제님들 읽으면서 다 버벅거리는 거예요. 우리말 읽는데도 제대로 안 읽혀지더라고요. 한절 읽는데도. 왜냐하면 외국 이름이 너무 이게 이스라엘 이름이 쉽질 않아요. 꼭 다른 나라 말 읽는 것처럼.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15장 하나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이 15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돼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몰라요. 여기서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면 탕자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 집에서 이제 자라면서 자기가 이제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아주 갓난아이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기만 해요. 울면 이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가 이렇게 자다가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울어요. 그럼 똥 싼 거예요. 뭐 쉬한 거거나.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자기가 아는 게 없어. 근데 뭐가 이렇게 불편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것도 불편하고 아픈 것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뭐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도 뭐가 찝찝하니까 그냥 울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울면 누군가가 달려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만 잘하면 돼요? 울기만 잘하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뭔가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제 아들이 제가 언양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소변을 보니까 그 얘가 잘 못 가렸어요, 늦게까지.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고 얘가 일어서더니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소변을 막 넣는 거예요. 그 집 방 안방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바지에도 오줌을 싸니까 자기가 몰래 벗어가지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이걸 가리지 못했다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치우려고 하더라고요. 얼른 갈아입고. 이제 자라면서 이제 자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커가면서 가리기 시작하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를 때는 엄마한테 이제 여러분도 막 문제 생기면 엄마야 막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보면 깜짝 놀라면 엄마야 아빠야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옛날 기억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울면 도와줬던 분이 엄마예요. 아빠고.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해결하는 거야.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보고 배웁니다. 근데 딱 보다가 이제 보면 어느 정도 가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더 편하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엄마가 이걸 해줄까?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할 줄도 모르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가 탕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버지가 하는 게 모든 게 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 이 돈을 이렇게 하면은 막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아버지 너무 구닥다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견딜 수 없어 그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결론은 아버지 내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반은 제 거잖아요. 분깃을 주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냥 줬겠습니까? 안 된다. 왜 그러냐. 너 지금 세상도 잘 모르잖아 하고 막았을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얘가 더 이상 이걸 내가 타일러서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줄 때 얘가 이걸 주게 되면 이 아들이 망할 거라는 건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줍니다. 내가 이걸 주면 이 아들이 가서 망하면 내 마음이 고통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아 이제 내가 이제 고통 속에 빠져야 되는구나. 이 아들이 가면 분명히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주리에서 굶고 막 그런 상황이 올 건데 내가 빤히 알아도 실제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들이 가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대주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아들이 대주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죠. 한번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17장에서 뭘 기억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아버지 집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는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는 위치고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사마리아 성처럼 뭐 성중도 줄여 죽으니까 여기는 가망이 없고 차라리 저기 아람 진으로 가는 거죠. 그건 양식이라도 있잖아. 뭐 죽더라도 양식을 냄새라도 맡고 죽을 수 있고 뭐 한 입 물고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처럼 아버지 집 쪽으로 가면 품꾼이 되더라도 내가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 품꾼이 되더라도 살 수는 있지 않겠냐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언덕을 넘어서 딱 집이 보이는데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 알아봤을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예?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그 옆에 계셨습니까? 예? 아버지가 탕자 알아보기 힘들 건데요. 왜냐하면 옛날 나갔던 모습이 아니라서 예? 좋은 옷 입고 막 화려하게 나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지간명 왔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보는 건 뭐냐면 얘가 성공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겠어요? 망해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겠어요? 예. 망해서 돌아올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딱 몰골만 봐도 아들이다. 예? 아버지가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아들은 못 알아봤어요, 아버지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옛날에 건강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이 이제 처음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알아봤어요. 누구서 뛰어오지? 봤더니 이제 아버지죠. 와,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 연세에 저렇게 뛰실까? 에? 그러면서 맞을까봐 막 이를 악물고 몸에 힘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탁 앉는 거예요. 저는 막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막 너무 감격스러워요. 막 안으면서 이제 그 자기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뛰어왔으니까 아버지 심장은 막 이렇게 벌떡벌떡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심장 소리도 힘들게 뛰어왔는데 약하게 뛰시는 거예요. 그래, 몸도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여유 계시고, 나이도 드셨고, 막 얼굴도 너무 초췌해 계시고. 그래서 왜 이제 왔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일찍 오지. 예? 그래, 이제 자기가 준비한 멘트를 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멘트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돕겠지. 그 멘트 아무리 해도 하나님 그게 안 들려요. 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지를 갖고라. 신을 신겨라. 다 자기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 다 벗겨내고 다 새로운 것으로 입혀주고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제가 탕자가 돼봤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실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또 깊은 서의 성교회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분명한 복음을 듣고 내가 여기에 있는가 막 생각하면 막 어렵다가도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야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구원은 받아서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때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살던 삶을 그냥 계속 사시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뭘 느꼈냐면 내가 나는 돼지 우리는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줄여 죽고 있었을 때 자기는 자기만 줄인 줄 알았어요. 누가 알겠나? 뭐 아버지는 뭐 배불리 먹고 계시겠지. 그건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데 아버지가 굶겠어? 뭐 아버지가 생각나게 난 내 형편 하나 보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포동포동하고 막 살이 찌시고 그런 게 아니고 여유 계신 거예요. 양식이 풍족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굶고 계시고 줄여주고 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하고 아버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이. 사람들은 몸은 두 개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이 연결이 되는데 자식은 부모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만 좋아합니까? 자식들은 분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자체를 안 좋아해요. 분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깃 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다음부터 아버지는 귀찮아지는 거예요. 또 방해할까 봐. 내가 분깃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로 느껴지지 아버지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에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탕자가 성공해오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탕자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로마서 4장에 있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은 너 의로워? 나 의로워요. 와 그럼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걸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현재제 미래제 과거제 다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가져가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죄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인간이 준비하는 겁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 의롭습니다 하는 것은 분깃만 가져간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가셔야 됐는가.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가 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가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도와. 왜 하나님이 안 하겠어? 네? 하나님이 이거 낫게 할 거야. 이 하나님 잘 되게 할 거야.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분깃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해보세요. 왜 사람이 거짓됩니까? 잘못한 짓을 해서요? 탕자가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왜 돼지우리에 가게 됩니까? 돼지우리는 어딥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된데, 거짓은 뭐냐면 참을 떠난 게 거짓이에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돼지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면 돼지우리입니다. 뭐 거기서 뭐 잘못 살아갖고 돈을 잃어갖고 그 돼지우리에 간 게 아니고, 아버지를 등지는 모든 곳이 돼지우리예요. 방향이 다 돼지우리로 가게 돼 있어요. 돌아오는 거는 아버지에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건 언제 바뀌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게 다 망하는구나 했을 때 돌아와요. 그래, 처음에는 육체의 방향이 돌이켜졌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양식이 있는 쪽으로 육체가 방향을 튼 거였습니다. 근데 언제 그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냐면, 아버지와 하나의, 아버지는 하나로 나를 여기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발견될 때 자기가 정말 미워지고, 내가 막 아버지가 이렇게 여여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줄어 죽는 위치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미친놈이구나. 내가 나를 믿은 것이 아버지를 이렇게 고통하게 만들었구나. 그냥 내가 믿어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왜? 아버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해도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해라. 정말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주동하는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해주라는 말을 왕이 지금 전쟁 나가는 군인들한테 해야 된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부탁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요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나 당장 죽였으면 내가 뭐 이렇게 너에게 상을 내렸을 건데, 그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창으로 다윗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를 때 누구 심장이 찔린 겁니까? 다윗이 찔린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요압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행위적으로, 외형적으로 잘 섬기고 막 다윗의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꼬집으면, 예? 누가 이렇게 꼬집혔다 그러면 내가 아파요? 안 아프죠? 그게 남 같잖아. 이렇게 빡 꼬집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야 하지 내가 아야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아픕니다. 몸은 두 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감각이 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의자 많이 가도 한턱 내야지. 이거는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 내가 이제 형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건 못해서, 새 건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건 연결돼,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거 원래 강남에서 먼저 소식 들어가고 강남 형제가 소개시켜 준 건데, 어? 그러면 내가 강남에도 좀 헌금해야지,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우리는 겨우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전혀 달라요. 형님은 뭐라고 합니까? 막 불편해 하잖아요. 형님이 와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잔치하는 소리예요. 무슨 잔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 소리 듣는데 그러면 이제 형님 마음에도 기쁨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뭐가 옵니까? 불만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악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편해지면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기, 뭐, 큰아드님이 오셨는데 밖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어? 그러니까 이제 형님 뭐라고 하냐면,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로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한 게 있어요. 잘했어요. 동생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열심히 잘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부모 자식이 잘해갖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건 아닙니다. 그 못할수록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가요. 잘하건 못하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형님의 마음은 꼭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마음 같아요. 성과를 이렇게 냈는데 진급 시켜주고 예? 뭐 월급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제사예요, 제사. 잘 인간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나와 항상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근데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래도 풍족한 가운데 있었고 굶지 않고 있었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근데 네 동생은 지금 저렇게 마른 거 봐라. 저 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냐.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아들이 지금 죽었다가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음에 죽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팠다가 낳기만 해도 기쁜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잔치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이 형님은 뭐가 없냐면 몸은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는데 마음이 끊어져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와서 몸은 따로 있었는데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인 걸 발견했어요. 근데 형님은 여전히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여기 보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제가 제 카톡에 보면 카톡에 자기 문구 써놓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써놨어요. 영어로 All that I have is yours.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래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무덤에서 나오셔서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간다고 말해라.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내 아버지, 이제 너희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불렀던 그 아버지가 너희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것이 다 누구께 된 겁니까? 예, 유업을 이을 자가 됐으니까 아버지께 다 내게 된 거예요. 이번에 수양회 때 우리 한 자매님이 교제를 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10년? 10년 정도 됐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막 이해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예?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다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생각은 뭐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는 미워합니다. 뭐 이렇게 나는 안 들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자매님 혹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께 기도 나가서 안수도 받고 성경 보다가 말씀 받은 거 없어요? 있대요. 있는데 이제 그래갖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서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된 말씀은 갖고 있으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버려지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럼 여기 소유를 지금 이제 어떤 걸 얘기할까? 아버지 것이 뭐가 있지? 나한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아, 이 말씀이 다 내 것이구나. 그럼 이 말씀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내 마음에 소유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나머지 말씀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처럼 뭘로 삽니까? 내가 일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걸로만 살지.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거로 한번 살아보지 그랬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바로 뒤에 이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예수님이 먹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방 계산이 돌아가더라. 빌립이 계산이 빨라가지고. 떡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가지고 있는 돈이 있나요? 만약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한 돈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자. 돈을 걷으면 한 2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떡을 산다고 하자. 야, 이 시간에 어디서 떡을 사냐.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먹어도 부족합니다 하고 계산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빌립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자, 이 우리에는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했으니까 너와 내가. 예? 여기서 우리가 이따가 끝나고 어디 갑시다 그러면 이제 저도 말하는 저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빠지지만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우리의 예수님이 가장 앞서 계시는데, 빌립의 계산에서는 우리에서는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지고 자기가 다 계산했어요. 계산은 잘했는데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만 딱 받는 것처럼, 분김만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맨날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고 간증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리고 은혜 입었다가 또 뭐 어려워지면 또 금방 원망했다가 또 문제 생기면 병 생기고 하면 그때 막 그거 갖고 또 들고 나와요. 왜? 은혜 입으려고.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얻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 낫는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 마음이 다 그런 쪽으로, 육신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하겠느냐. 근데 안드레는 어떻겠어요? 안드레는 물고기 두 마리에 떡 다섯 개를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놨어요. 자, 이 내놓을 때 예수님 드시라고 내놓은 겁니까? 그 말을 잘 들어보면은 딱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물고기 두 마리에 떡 다섯 개 아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는 무슨 계산을,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나눠줄 계획을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했으니까 예수님께로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앉게 해라는 거예요. 앉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니네들이 할 수 있냐? 니네는 못해. 야, 여기 있는 우리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나봐요. 뭐 여기서 없지? 그럼 다 앉아. 내가 할 거야. 결론은 친히 어떻게 하실 거라. 나만 할 거야. 그걸 아시고 이야기를 한 건데 빌립은 지가 딱 서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같이 일하려고, 같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빼놓고 자기가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안드레가 가져오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 딱 오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다 앉아라. 이제 내가 하면 되지. 딱 앉아서 하나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이제 그런 5천명을 먹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와, 놀랍다. 세상에 이, 몰라요. 인원을 계산해 보면 장정만 한 5천명이면 뭐, 원래 남자들은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왔으면 일하는 아낙네들은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애들도 뭐 많이 왔을 거고, 한 2만 명? 15,000명, 2만 명 됐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놀랍죠? 여러분, 뭘 간증해야 됩니까? 야,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다. 예? 그게 남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그럼 저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 마음에서 떡이 남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저분이라 그러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예? 나도 가면은 뭐 떡을 막 먹겠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또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까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별 고통도 없이 그렇네요, 그럼 없네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냥 어떤 분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냥 없는, 죄 없는 상태로 그냥 이제 천국은 가니까 좋네요 하고 그냥 육신으로 흘러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귀한 것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진 분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후회하는 게 뭡니까? 예? 그 분깃 때문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망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본향을 찾는 것처럼 내가 난 곳이 어머니고 그 태에서 났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근데 너무 늦어요. 그때 가면은 후회합니다. 쉴 곳이, 친구도 떠나고 뭐 어쩔 때는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안 떠나는 분이, 나한테 등 안 돌리는 분 딱 한 분 있잖아요. 예? 부모님은 나를 해서 등을 안 돌려.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원래 둘이 있다 하나 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 하나에서 둘이 된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흙에서 흙이 하나에서 둘로 와서 사람이 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거기서 둘이 돼갖고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나를 안 도우실 거야,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악한 영이 속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뭐 예수님 믿었더니 막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막 뭐 돈을 많이 벌었고 병에서 나았고 그런 것을 간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제 나도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병에서 낫는 거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되고 병에서 왜 나아야 되는 줄 압니까? 예? 하나님이 왜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내 아들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순종함으로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을 받아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너 지금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네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라. 그래서 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냥 건강해져서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야 되지. 그냥 아프니까 건강해져야 된다. 그거는 어떤 사람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건강해져갖고 하나님과 따르게 살면은 다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힘있게 쓰여집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병이 안 낫는 게 낫죠. 모든 목적이 또 우리가 모든 달려가야 되는 방향은 분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졌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분깃이 됐어요. 근데 이걸 얻고 그것으로 살면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일해지고 전쟁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은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항상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할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 육체 쪽으로 흘러가니까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적인 전쟁은 없어져요. 그러나 나는 악령에게 끌려가고 생각에게 끌려가고 이 육체에다 내주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이 행복한 자리에 와서도 많은 쓸데없는 생각에 싸움에 지고 또 끌려가고 성경을 펴도 성경이 안 읽히고 복음 전한 사람은 붙여줘도 부담스러워서 입을 못 열고 그게 핍박이에요. 진짜 그게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구나.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이 사람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붙였는데 입이 안 열립니다. 악령이 잡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안 되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힘이 입을 열게 만들어서 정말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서 풀어주고 구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양회가 있는데 이번에 수양회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들이 수양회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냥 말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양회 가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에 잡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아,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주의 이름으로 가서 권고하고 또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